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지금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5장 이후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막과 또 제사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 어떻게 치르는가 등의 내용이 쭉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지루하다 하면은 좀 뭔지 몰라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디를 읽어도 순간순간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 은혜가 넘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루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닌 게,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학 형태로 돼 있고요. 스토리를 읽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스릴도 있고, 또 시편 같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읽을 때는 마음이 뭉클하고 움직이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오면 뭔지 몰라도 좀 이게 빡빡하고 드라이하고 빨리 이게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어렵다. 뭐 족보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을까?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좀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조금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상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좀 크게 레노베이션을 하실 때 보면 집에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설계사들이 그려주는 게 이제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집을 짓다 그러면 그 집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이제 밖에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줍니다. 요 모습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아,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집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보이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설계도가 그려지는데요. 설계도는 뭐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뭐 인조해하고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설계사는 뭐 그렇겠지만, 저희가 우리 교회 이 건물 레노베이션 할 때도 정말 수십 장의 이 굉장히 큰 이 설계도들이 이제 왔는데, 어떤 부분은 좀 상식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로서는. 그렇지만 그게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죠.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새 그 프로그래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큰 스크린을 보통 쓰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기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일하는 걸 봤는데요, 제 눈에는 한 글자도 안 들어와요. 일단은 글자 자체가 너무 작고 글자와 숫자의 배열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색깔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보는 사람은 알겠죠. 그걸 직접 짜고 있고 또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여러분 앱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쓰잖아요. 네? 마이크로 소프트 월드도 쓰고 엑셀도 쓰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열고 자유롭게 쓰는데,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설계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잘 웬만한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카카오톡 이런 앱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보강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건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 앱을 사용하려면 사실은 그 배경에 그게 있단 말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을, 여기 많은 뭐 그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맡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어떤 앱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계도의 관점보다는 앱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인데,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좀알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뭐 내용이 복잡하진 않은데요. 여러분 좀잘 따라오시다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잡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과 성막이 맥이 통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28장부터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나오는데,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매치가 돼요. 물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가 그런 비슷한 말을 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자면,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짓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지혜로 채워지는, 이 지혜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 옷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1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 보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 또는 앞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디자인을 통해서 저들이 이 일들을 할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겟곤 배실이다.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들 때, 1절 읽어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겟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드는 매테리얼이 똑같아요. 색깔도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 이건 원 세트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이 한 세트인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세트로서의 resemblance,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언약의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자, 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럼 뭘볼수 있느냐? 아, 이것은 성막의 축소판이구나. 성막을 줄여놓은 거구나.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제사장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성막의 의미가 거기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단순히 제사장을 구별해내기 위한 제복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 속에서 이 증명을 하나 해낼게요. 보세요. 사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 왕이 뭐할 일도 많았을 텐데 참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의 사위 삼았던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이 거기에 성소를 성이 성막을 거기에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상황은 뭐 설명하지 않고 먹을 게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설병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매일마다 새로운 이제 빵을 구워서 올려놓는데 그 빵을 물린 것, 그러니까 하루 지난 것이 남아 있었는데 원래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건데 이 아히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생각에는 다윗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몇명그 장정들에게 그 떡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칼이 없느냐? 다윗은 아무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죠. 당신이 싸워 이겼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내준단 말이죠. 뭐 너무 큰 횡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이 에돔 사람이, 시중 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도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가족들도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도주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도망할 때 혼자 도망오진 않죠.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인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 에봇이 제일 센터피스거든요. 속옷, 겉옷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이제 거기에 흉배를 붙이고 하는 거니까 에봇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아비아다를 맞아들이죠. 왜냐하면은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그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비아다를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건 다윗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은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럼 어디가 성소가 되느냐? 여러분, 재밌는 건요,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다윗이 아비아다를 부르는데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갈 길을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에봇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가지고 간구했다. 언뜻 보면 마치 무슨 우상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도리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에봇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성막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막이 지금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에봇이 있는 그곳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저쪽에 있는 성막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봇은 성막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이게 제사장의 옷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성막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픽스처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역동적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좀 비약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만물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끌어내는 예배 인도자였고요, 또 모든 만물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에서 보죠. 저는 이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하늘을 펼쳐내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사 그 중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해와 달과 별이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당당하게 서서 하늘을 향하여,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우리 찬양대 지휘자처럼 거기서 두 손을 벌려 지휘했을 것이다.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의 위치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그리고 저들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중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참된 예배의 회복은 인간성의 회복이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비참한 자리에서 그냥 건전해 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 가장 중심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이거였다.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는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아주 그 대표자로 거기 뭐가 나옵니까? 3장에 간교한 자로 뱀이 등장하죠. 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뱀의 말을 청종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이러한 거짓 예배가 쭉 전개되면서 인간이 얼마나 그 존재적인 가치에서부터 추락하냐면은 자기의 존재보다 훨씬 밑에 있는 기어다니는 곤충과 심지어는 나무와 돌과 같은 인격이 아예 존재치도 않는 그러한 것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배하고 있다.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되 가장 비천한 것들 앞에도 머리를 숙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돈을 멱살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시키는 것, 그게 인간의 본연의 영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도중에 헌금도 합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게 뭐 돈 걷자는 게 아니라 예배의 한 순간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위대한 존재이다. 이것을 회복시킨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 아담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출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제사장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에 속한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됐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장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모든 게 다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인간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물 앞에서 그 만물을 지휘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오직 그의 음성에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는 그 모습은 마치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하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는고? 라고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진정한 인간이시오, 참된 아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스키나오, 장막치다라는 장막은 바로 성막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막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막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시고 바로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옷의 의미가 뭐냐, 옷의 의미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이장이 그 막을 내리는 그 순간에 저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들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느꼈던 게 부끄러움입니다. 쉐임입니다. 쉐임. 아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벌거벗었는데 왜 처음에는 수치심이 없었을까요? 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의 벌거벗음은 빨개 벗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개 벗겼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쫙 벗겨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벌거벗음의 의미는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에게는 아무런 이 숨겨놓을 것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를 지니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원조라는 말이죠. 진짜라는 말이죠. 저들의 관계는 진짜 백이었다. 아주 authentic했다. 거기에는 어떤 진실하지 않은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열린 소통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그냥 벌거벗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완전한 진실한 소통을 가능케 한 것은 저들의 존재로부터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았을 때 벌거벗은 인간이 보인 게 아니라 그로부터 펼쳐져 나오는 영광의 빛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덧입히셨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범죄했을 때 그 영광의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왔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희생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누드를 주창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 빨리 벗어버리자. 여러분, 누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장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은 되시나요? 네, 제가 다닌 대학교는 그 학교의 3면이 누드 비치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는데요, 사실은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저도 벗어보면 어떨까. 뭐 젊을 때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 보기도 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요, 정말 진심입니다. 뭘 봤냐면은 아름답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초라하고 참혹해요. 그 광경이,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정말 아 이렇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누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는 인간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거기에 진선미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비참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벗겨져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얗고 빛나는 세마포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라는 말이 좀 특별하죠. 세마포. 세마포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이 19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세마포라는 것은요, 아주 가느다랗게 꼬은 배실로 만든 옷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을 위하여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 이게 앞서 26장에 성막에 나오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정교하게 짜라. 여러분, 배실을 정교하게 짜면 이렇게 좋은 옷이 되는데요, 세마포가 되고요. 살에 딱 붙어도 너무 부드러워지는데요. 이것을 아주 두껍게 짜면요, 이것을 아주 이 고운 배가 아니라 아주 거친 배로 짜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참혹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배옷입니다. 배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가 아람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서플라이가 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굶주려 갔을 때, 누구라고 써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이제 시찰하러 내려왔다가 이 왕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을 먹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되 왕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옷을 찢었는데 그 생살 위에 그 속에 살 위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 베옷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베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마포는 아주 곱게 가느다랗게 꼬은 배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마치 커튼처럼 우리 몸에 딱 이렇게 부드럽게 와닿는 참 좋은 옷인데 이 옷을 입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옷이 그냥 뭐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옷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입혔다. 존귀함으로 입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이 말의 의미가 그대로 제사장의 옷과 맥이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종말에 우리가 그런 옷을 입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셨다라는 말을 딱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높이 들리셨는데 그 군사들이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벌거벗김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 이제 뭐 최악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벌거벗김은 하늘 영광을 비워내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늘의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그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말 그대로 인간의 벌거벗음 수치대로 적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휴밀리에이션까지 내려가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영광으로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19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군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막 휘날리면서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끝장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의 그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빠는 자. 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실은 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옷을 입고 정결한 자들이 되어 영광을 온 세상에 펼쳐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이런 영광스러운 옷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양대도 가운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난다면 그런 거 필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하며 기뻐하며 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쳐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서줄 수가 없어요. 부끄럽다고 자꾸 피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거 나타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타내는 자체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도저히 없는 것일까? 왜 고통 속에 나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김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포만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여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에도 주님과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의 넉넉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넉넉함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강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